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자녀도 재물도 건강도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중 반드시 얻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6월 19일 기쁨의 메아리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의 메아리, 오늘도 김성훈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의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이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히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는다, 이것은 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느 날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즉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많은 무리의 아비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아 그래 내가 앞으로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될 거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나는 많은 무리의 아비야, 나는 이미 아브라함이야,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자식은 없지만 나는 이미 많은 무리의 아비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상으로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실제의 것으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도 너희가 기도한 것을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했다면 그대로 된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예를 들어서 박옥수 목사님께서 위장병에 걸렸는데 지금 막 속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면 나은 걸로 믿어라. 난 이미 나았다. 이렇게 믿으면 그대로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믿음이 먼저다. 네가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실상으로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걸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귀에게 많은 거짓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이미 깔려 있고 사단이 넣어준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형성이 돼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하고 밀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사야 55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만난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일을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할 수 있게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저절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놓으셨어. 나를 이미 거룩하게 놓으셨어.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 삶 속에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게 하셨어. 이렇게 믿으면 내 삶에 의로운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보지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하늘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육은 항상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간음 한자나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반대로 마음에 내가 의롭다, 이미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고 선풍기가 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와 연결만 되면 저절로 바람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것은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이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사에게 대답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답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특히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짧게 정리하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완벽하게 항상 지켜야지 잘 지키다가 한 번만 어기면 모두 범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기 28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걸 완벽하게 행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사람이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자기를 인정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한 비유를 드신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서 여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는 악한 마귀를 의미하죠. 자, 옷을 벗기고 모든 게 다 벗겨지고 때려서 겁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벗겨지고 의의가 벗겨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 이 상태는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상태입니다. 근데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할 뿐이지 악을 행한 자를 그 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율법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어가는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3절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여기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배척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은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자,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가 피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며 주막 주인에게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 지금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단지 사마리아인이 보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자, 모든 것은 사마리아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 분, 그리고 가까이 가신 분,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으신 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분이 우리의 상처에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의 상처는 그 죄에서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의 상처가 온전히 낫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앉으셨던 곳에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가 있었던 곳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뒤바꾸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정말 우리의 죄인 된 자리에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이 사람에게 받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내가 온전히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묻습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웃이 그냥 내 이웃, 옆집 사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옆집 사는 사람, 그것을 이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먼저 보시고 우리의 사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상처를 위해서 쏟아주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그분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를 온전히 건지셔서 주막에 맡기시고 장래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친히 책임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될 참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나야, 나 예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했습니까? 먼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라야 그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마음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끌 때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신 자는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라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참된 이웃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 내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사마리아인의 위치에 자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위치가 되면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결국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위치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위치고 바로 그 위치에 있을 때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온전히 그분의 피로 구원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범죄하고 악을 행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100%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말씀만 의지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도 김성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식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메아리. 지금까지 전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